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은 꼭 사건을 이렇게 시간 순서만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그렇죠. 항상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술을 하지 않는데 종종 성경도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시간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9장과 바로 앞에 있는 28장이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장인데 자 바로 앞장인 2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소강 상태를 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진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28장 4절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수넴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깊숙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29장 1절을 보면 여기서도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아벡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시간 순서라면 지금 블레셋이 블레셋 영토에 있다가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서로 때로는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장과 29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28장 1절과 2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8장 3절에서 25절은 시간 순으로 본다면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 순으로 엮을 수 있냐면 28장 1, 2절은 29장 1절과 엮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8장 3절에서 25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상 기자가 시간 순을 깨고 어떤 사건을 삽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무엘상 기자는 28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시간 순서를 깨고 삽입을 한 걸까? 이 본문의 핵심은 제가 두 달 전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만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는가? 자, 28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울이 28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 왕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되죠. 자, 그런데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죽은 사무엘의 영은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영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이 2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신접한 여인을 통해 올라온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지금 왕이지만 너 이제 끝났어. 그 왕권은 네가 아닌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설명을 하죠. 순종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자,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이제 끝날 것이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20절에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음식을 다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한 사울왕에게 이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줍니다. 좀 드십시오. 드시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23절에 사울이 일단은 거절합니다. 아,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하는데, 자, 나중에 24절, 25절은 읽어볼게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사울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죠?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했던 그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임을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비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사무엘상 기자가 시간 순서를 깨고 삽입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시간 순서를 깨고 이 내용이 들어왔는가? 자, 사무엘상은 23장부터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다윗은 점점 상승하고 사울 왕은 점점 하락한다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광야에 있고 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서서히 사울은 하락하고 다윗은 상승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며 나중에는 세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체적인 흐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시간 순서를 깨고 오늘 본문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면밀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28장 1, 2절 아까 읽어봤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는데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에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이 27장에 나오죠. 자,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장 1절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도망가다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신을 해서 다행히 잘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지역에 안착을 하냐면 27장 6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 27장 7절에 보면 얼마라고 나오죠? 1년 4개월, 무려 1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의 한 성읍에서 무려 16개월을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머물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사실은 다윗이 거기서도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동족인 유다의 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에게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지금 남유다 동족의 동맹들과 싸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7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27장 10절에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죠. 그 아기스가 묻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유다 동맹이죠. 유다 네겝과 등등. 그러니까 유다의 동맹들과 싸웠다고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는 유다의 적들과 싸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자, 27장 12절에 볼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이제 믿습니다. 자, 철저히 다윗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8장 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다시 28장 1절을 읽어볼게요. 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지금 다윗이 잘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신뢰한 블레셋 왕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건데 너 우리와 같이 하자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만약에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 다윗은 동족과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기스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16개월 동안 잘 있었는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 흐름상 28장 3절에서 25절은 건너뛰고 자, 28장 1, 2절에서 시간 순으로 이어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29장 1, 2절에 보면 자, 블레셋 사람들은 29장 1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은 블레셋 진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다윗은 약간 난감하게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이때 28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블레셋이 진영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일행들이 그 블레셋 진영 가장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3절에 갑자기, 자, 지금 이제 전쟁을 나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애매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29장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수령들은 블레셋 왕들을 말하고,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블레셋 군대 장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의 느슨한 연맹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5개 도시 국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5개 도시 국가가 뭐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드, 골리앗이 속한 가드, 그리고 저도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가사.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제 가사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 국가의 느슨한 연맹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마다 왕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스는 누구냐면 5개의 도시 국가 중에서 골리앗이 속했던 가드라는 도시 국가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지만 아기스 혼자의 결정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개 도시 국가 왕들과 군대 장관들이 거절을 하면 아기스의 말은 수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영을 머릿속에 그리면 5개 도시국가 군대들이 이렇게 쭉 편성을 해 있고, 다윗이 속한 아기스 군대는 가장 뒤에, 2절 후반부에 나오죠. 2절 후반부에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을 데려가냐 마느냐로 아기스와 나머지 블레셋 4개 도시국가 왕들과 군대 장관 사이에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려가자, 괜찮다, 다윗 믿을만하다. 다른 왕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다, 예전에 다윗은 누구냐? 가드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무참히 살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가 언제 변절할지 모르니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지금 아기스는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답변을 하냐면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잘 봤는데 다윗 괜찮다, 데려가도 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아니다, 그가 언제 변절해서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스는 5개 중에 하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머지 왕들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안 데려가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정사항을 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에 그냥 너가 거주했던 그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너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아기스는 골리앗의 고향 가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결국에는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다른 네 개 도시국가의 왕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하죠. 자, 그래서 6절 후반부에도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기스의 말에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다른 네 개 도시 국가 왕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스라엘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어디죠? 시글락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걸까요? 아까 27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안전하다 생각하고 온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23장부터 사무엘상의 전체 흐름은 뭐라고 했죠? 다윗은 상승하고 사울은 하락한다라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을 방금 읽었던 본문도 증명을 해줍니다. 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피한 곳에 잘 안착을 했지만 자칫 자기 동족을 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감사하게도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죠. 왜 빠져나오죠?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 왕들의 반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왕들의 반대 때문에 전투에서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빼주신 거죠? 다윗을 택한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계속 때로는 잘못된 판단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은혜를 거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기스의 반응을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쩔쩔 맬 만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29장 6절에 보면 29장 6절 아까 읽어봤죠. 누가 쩔쩔매죠? 아기스가 더 쩔쩔매나요? 다윗이 더 쩔쩔매나요? 아기스가 더 쩔쩔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 6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기스가 지금 쩔쩔맵니다. 쩔쩔매면서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이방 블레셋 왕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방 왕의 입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 이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윗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표현해본다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내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을 계속 빚어내 가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내부자입니다. 내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내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너서클 내부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내부자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인 다윗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부자였지만 현실에서는 외부자로 살아가죠. 자, 오늘 보면 3절의 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앞부분만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히브리어로 본다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보통은 사회적으로 저변에 속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지칭하는 일종의 사회학적인 용어였습니다. 한번 몇몇 구절을 참고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찾아보면 조금 더 넘겨서 43장 32절 보겠습니다. 43장 32절 나중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밥을 먹는 장면인데 4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 이게 전통이었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먹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개념은 나중에 돼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어떤 정착된 민족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일종의 이런 거였습니다. 떠돌이, 주변인, 부정적 의미에서의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가 나중에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죠. 쟤네들 떠돌이잖아. 아, 저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고유 명사가 된 건데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히브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히브리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저변인들과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로서 사회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데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돌이에 불과한 이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저 히브리 사람들. 블레셋은 이 당시 세계 최대의 철기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기술밖에 보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철기 블레셋 입장에서 본다면 시쳇말로 듣보자 별것 아닌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면서 아니 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죠? 사울 왕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외부인, 주변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죠? 블레셋으로 떠밀려갑니다. 수동적으로 떠밀려갑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뢰를 받고 잘 지내는가 싶더니 결국 거기에서도 주변인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 흐름을 통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런 다윗의 현실과 상관없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내부자다. 그것만큼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삶으로 이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여섯 번째 챕터에 내부 패거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이 책이 있으시면 꼭 한번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나오는 6장 내부 패거리라는 루이스의 설교 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가 주위의 패거리에 들고 싶은 욕구와 바깥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시죠? 우리 아내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부 패거리의 존재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부 패거리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이 패거리 안으로 들어간 후에 외부자들의 외로움과 굴욕을 보고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는지, 단지 외부자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패거리 동료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패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 패거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용한 수단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떳떳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묻겠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외부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에 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익숙해지고 시시해지면 여러분은 곧바로 다른 패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젊은이의 눈에는 세상이 내부들로 가득하고 가깝고 비밀을 나누는 즐거운 관계들로 가득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추구하면 정말 도달할 가치가 있는 진짜 내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길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쓴 C.S. 루이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옥스퍼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살에 이 옥스퍼드의 모델링 칼리지의 교수로 선출이 됩니다.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그 잉클링즈라는 모임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타임지 표지에도 실립니다. 그래서 영어권 대표적인 학자로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C.S. 루이스에 대해서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옥스퍼드의 교수로 재임을 하는데 그는 옥스퍼드에서 정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교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교수를 선출할 때도 임용을 할 때도 전임 교원들을 잘 뽑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는 교원이지만 또 비전임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전임이 아닌 교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무리 안에서 누구는 전임이고 누구는 전임이 아니고 그럴 때 사실 아닌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에서 정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간적으로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가 회심할 때 도움을 준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그 톨킨은 정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 25년 가까이 C.S. 루이스는 가까운 친구와 달리 정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루이스 전문가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대학 정치의 희생자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어떤 영국 문화에서 정교수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명예를 C.S. 루이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학교를 옮깁니다. 죽기 10년 전에 이제 케임브리지로 옮겨서 그때야 비로소 죽기 10년 전에 이제 정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루이스의 일생을 살펴보다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도 남포교회 추천도서로도 나오는 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가 쓴 명작들은 그가 정교수가 아닐 때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부 패거리에 대한 글 역시 C.S. 루이스가 정교수가 아닐 때 엄청난 그 번민과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있을 때 그가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의 내용 일부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철저하게 외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외부자였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그리고 안전하다 생각해서 도망갔던 블레셋에서도 외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참된 내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루이스의 표현대로 표현해 본다면 외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참 루이스의 글 중에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외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언제나 외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그 말과 오늘 다윗의 현실을 연결하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다윗을 조금씩 조금씩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외부자의 삶을 살아보셨나요? 하비루, 히브리, 떠돌이, 누군가에게 배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까지 생각되어지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여러분은 겪어보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한 현실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빚어가시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억울함, 때로는 막막함, 답답함,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빚어가심 속에서 멋지게 훈련받고 세워져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중에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주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갈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